예. 벽대기 학원입니다. 오늘은 1장 18절에서 2장 17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2장 16에서 17을 보면 솔로몬은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은 그 일꾼들을 부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동족을 부역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그 다윗이 사무엘기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다가 호되게 하느님께 벌을 받은 그 사건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유다인들이 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솔로몬도 이방인들의 수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다라고 이 사실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하고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은 어쨌든 인구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아예 본격적으로 그 자기 민족을 부역에 동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족들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완전히 임금이 되어서 아주 제국적인 임금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기고 자신의 건축사업의 동족을 강제 동원했다라고 분명히 열왕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죠. 이방인만 동원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 학원의 상당한 부분을 성전 건축에 할애합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에 왕정 중심의 통치가 제국에 의해 막혀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성을 지을 수도 없고 이제 궁전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이 살 집을 짓고 그 여자를 다윗성에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집을 비롯하여 주님의 궤를 모셔드린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라고 적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역대기의 솔로몬 왕을 꾸미고자 하는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의 딸에게 궁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 딸이니까 그만큼의 대접을 아내 집안에 후광에 비례해서 큰 궁전을 지어서 파라오의 딸이 섭섭하지 않게 또 딸을 그쪽으로 보낸 이집트가 섭섭하지 않게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궁전은 사실 성전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를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리고 그 여왕이 머무르던 궁전이 자신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사실 성전은 궁전의 부속 건물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은 이유는 이방인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앙심 때문에 궁전을 지어서 파라오의 딸을 딴 데다가 이제 격리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모양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또 솔로몬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막 유다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율법도 제대로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뭐 그냥 이방인이 또 유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가지고 또 살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두루두루 섞여 살면서 유다인을 형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하는 되게 개방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막 이방인이라고 뭐 딴 데 갖다 놓고 이러는 거는 사실 유배 이후에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바빌론 유배 중순 때부터 이제 그런 기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아, 이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을 강화하자. 철저하게 배타적인 습관을 몸에 익히자라고 하면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이러한 구분은 이방인과 유다인의 이런 철저한 구분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시대적인 관점을 솔로몬 시대에다가 이제 갔다가 이제 잘 색칠을 터치를 해 놓은 거죠. 자, 10장 1절에서 19절. 북쪽 지파들이 방귀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유배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진 지 한참 되었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유배가기 훨씬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또 아시리아가 막 그 민족들의 피를 섞는 아주 강압적인 정복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한참 옅어진 다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재건할 때 슬슬 좋아가지고 우리도 니들이랑 비슷한 민족인 것 같은데 같이 재건하고 나를 세워볼까 하는데 유다인들이 거부하죠. 너희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라고 이제 내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등을 지게 되죠. 4절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앞에서는 분명히 그 솔로몬 왕이 이방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서 그 이방인들만 그 이런 건축물 공사에 부역을 강제동원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임금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지금 죽었습니다. 솔로몬 죽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족을 부역에 강제 동원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지금 강제 노역에 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편집을 해도 이렇게 편집을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앞에 솔로몬이 이방인 인구 조사를 하고 이방인만 노역을 시켰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노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직의 저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솔로몬이 진짜 행적 이런 대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이 저자들의 시기의 관점이 여기에 덧붙이신 건데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런 관점은 전혀 없죠. 열왕기 사무엘기에서는 같이 이렇게 이러고 살고 처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뭐 벤야민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가 나머지 열 지파가 나중에 와가지고 다윗 왕국에 속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중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동족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어쨌든 열왕기와 사무엘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고 또 창세기나 이런 데서도 야곱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뭐 열두 아들 가운데서 그 열 지파가 어쨌든 같은 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인구조사를 할 때 북이스라엘도 했다. 그들도 강제노역 시켰는데 그들은 유다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노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18절입니다. 르하브암 임금이 부역감독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다스렸듯이 부역감독관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다와 나머지 지파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11장 13절에 17절입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르하부암에게 오다. 13절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하부암에게 넘어왔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남과 북이 갈라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에 살고 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전부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자체가 사제적인 전승과 완전히 끊겼다라는 얘기를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거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죠. 열왕기에서는 어땠습니까? 북쪽의 레위지파가 나중에 유다로 넘어온 것은 맞지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들 짐을 싸들고 남유다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온 거지 지금 역대기에서는 북과 남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곧장 북이스라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안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쪽의 레위지파가 가지고 온 신명기 신학이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남유다의 왕정 사상과 신명기 신학이 나중에 후대에 합쳐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을 위해서 북쪽의 사제 집단이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그들이 남유다로 넘어왔다라고 거의 조작에 가까운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표현은 부정적입니다만 그만큼 유배를 마치고 온 유다인들의 그 상황이 급박했다라는 뭐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민족들 모든 걸 다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돌아온 이 민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한 수만 잘못 두면 모든 걸 잃을 판이기 때문에 정말 한 수 사력을 다해서 이제 두어 나가는 어떤 사제들의 어떤 뭐 노력이다라고 사실은 표현해도 좋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그런 시기적인 상황을 모르고 보면 와 역대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서라는 것은 사실을 전하는 책이라기보다 물론 사실에 기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저자들이나 신앙적으로 그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진리랄까요?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흐름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죠. 역대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보면서 와 열왕기랑 역대기랑 앞뒤가 너무 안 맞다.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짜인가를 사실은 골라내는 작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신명기 신학자들 입장에서 열왕기 신명기 역사서들의 그 흐름의 의미와 이 사제기 저자들의 또 자기 역사서 역대기의 그 편집 흐름의 이유를 알고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신앙적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서를 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